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이신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유업을 함께 나눌 상속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들이 같이 나누는 공동 상속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신들의 그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불편함이나 그런 것을 참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과 고난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뭐 강조하고요. 이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을 창조 활동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한 진술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자기들이 신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오셔서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만물을 지었다. 창조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엄청난 진술이에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 아들이시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알고 보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니까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첫째 날 어떻게 하시고 쭉 했는데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주체가 누구냐면 항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창조 활동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창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관련됐다는 것을 알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런 말씀이나 우리라는 복수가 나와요.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이상이 창조에 참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을 아주 환하게 밝힙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도 사용하는 문구들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 활동에 전부 인볼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조금 궁금한 것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어떻게 그것이 협력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보면 또 역할이 창조주의 역할이 서로에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생명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도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도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또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주고 보존하는 일들을 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세요.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한 상관관계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대체로 막 쉬운 그림의 윤곽은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자 아버지 성부와 아버지께서는 플랜을 가지신 거예요. 뜻을 세우신 거예요. 세상 창조에 대한.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창조를 실행하신 분이에요. 창조를 일으키신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말하면 1차 원인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그 창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로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에이전트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기독론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놀랍게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기독론 신앙고백 때 사용하는 본문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사실은 1장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도 창조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인볼브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성령은 피조물 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예수님도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만 제가 성경 본문 한두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성령을 보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자주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피조물이든지 혹은 물질계이든지 간에 만물을 다 지으셨다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더욱더 되실 뿐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상속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상속을 해야지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으로만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지만은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나오잖아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자리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또 뭐 1장 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에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은 만유를 상속받기에 합당하고 지당한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마땅한 상속자가 되신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속받으시는 건가 하죠. 물론 세상 만물을 상속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온 우주를 상속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주 선하고 뭐 아주 좋은 낙원입니까? 낙원 아니죠. 네. 악과 불의로 가득 찬 불행한 세상이죠. 그러면 이 불행한 세상을 예수님이 자신의 상속으로 받으시는 걸까요? 정치적 부패, 뭐 경제적인 착취, 탐욕, 마약, 인신매매, 이거 뭐 온갖 부도덕으로 약자의 비명소리가 날마다 그치지 않는 세상이죠. 우리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든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유급으로 받으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속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전쟁, 테러, 난민, 무슨 기근, 뭐 여러 가지 빈곤, 기아, 자연재해, 환경 오염, 폭력, 자취 이런 거 뭐 유괴하고 인권 침해하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자신의 상속으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을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일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을 함께 나눌 공동상속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동상속자들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상속을 나누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불행한 세상을 자신의 상속으로 받으신다면은 그분과 함께 상속을 나눌 우리들도 이 불행한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목숨까지 때로는 바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기독론 시리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신분을 단계적으로 점차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상승시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를 상속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유를 상속하실 이 아들은 사실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신분이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을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창조주는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 창조주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서 그냥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승천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은 사실은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개미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천체 만물을 다 지으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시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또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또 위대한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에서만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의 대행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계획에는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야겠다 하는 플랜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이 상속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창조는 예수님을 대행자로 삼고 이루어졌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상속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플랜을 짜신 상속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따라 순종해 간 그 상속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서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들도 그 상속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는 상속의 세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불행한 현재의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물려받으실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세상을 말할까요? 사후에 간다는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상속받는 세계가 사후 천국일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이 세상은 다 망해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다.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후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한다더라. 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속받으실 그 세상은 사후 천국도 아니고 다 타버린 이 세상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세상일까요? 물론 사후 천국도 포함되고 이 세상이 타버리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포함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상속받으실 땅,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함께 상속을 누릴 그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갱신된 새 땅입니다. 온 우주가 전혀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차원의 세상으로 바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그 이사야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6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후에라도 영원히 기뻐할 것은, 영원히 즐거워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창조의 세계예요. 새 창조의 세상은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그 첫 창조의 세상이 거의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트랜스폼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65장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 계속 나옵니다. 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일찍 죽는 사람도 없고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일도 없고 뭐 병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미리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고 그랬고요. 해를 입거나 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자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는다고 했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와 같은 평화롭고 해가 없는 완전히 전적으로 평화로운 낙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창조의 세계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얼른 결론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원대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고 그냥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생각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분인가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세계는 좁아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사상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에 달려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깊이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세계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고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모든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나를 붙들어주고 안정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리 이루어질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도 성경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뉴 비전, 우리는 이 비전이라 말하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항상. 뭐, 금년에 우리의 그 비전은 뭐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다, 그런 것을 자꾸, 뭐, 그 자체가 이렇게 나쁘다는 비판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뭐냐면, 나의 비전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기껏 해야 뭐 내 킹덤을 세우기 위한 나의 비전에 묶이고 말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그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 비전에 맞춰서 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보고서 내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내가 곁길로 들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사는 순종의 삶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65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죠?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아이디어와 계획이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만 그것을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요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쓴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 뜨지 못했을 뿐이에요. 눈 감고 성경을 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오면 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재창조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실패하지 않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주께 속한 백성입니다. 이 첫 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 이후로 타락되고 오염된 현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눈물도 죽음도 죄도 없는 신천지를 예수께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경신된 곳이에요. 뭐 죽어서 저기 가서 거기서 세세토록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와요?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저주받고 죽음과 사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이 새롭게 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좌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와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고 살 것이에요. 왜 이 땅이 포기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우주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온 우주까지 갱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속의 역사가 처절하게 묻혀있는 주께서 육신으로 내려온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불타버리고 끝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구속의 역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땅에서 죄 짓고 다 그랬는데 여기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몰라보도록 과거에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이 말끔히 없어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뭐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인권이 뭐 착취가 되든지 말든지 경제적인 무슨 포악이 있든지 없든지 그 뭐 나 편하면 내 편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삶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아 죽으면 다 모든 것이 편안할 테니까 뭐 그때까지 적당히 살다가 나 편한 대로 살다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뭐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큰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다른 건 좋습니다. 죽음 없어지고 사탄도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도 없어지고 눈물도 없고 좋아요. 근데 바다도 없다. 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거나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저는 바다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거기 제가 낚시하러 가잖아요. 제 생존이 걸렸는데 제가 지금 이사를 왔는데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뒷정원이라 할까요? 거기 그 조그만 호수가 있거든요. 그 저는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예, 근데 아, 그 바다가 없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에 이때면은 무슨 짐승이 그 속에 살고 항상 이렇게 파도가 치고 굉장히 불안한 곳이에요. 혼란한 곳, 불안한 곳, 한번 글로 지나가면 다시 오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죄로 인한 혼란과 불안정, 평화가 없는 곳, 그런 것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도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혼란이 지배하던 타락한 옛 세상이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신천신조로 완전히 바뀌고 옛 질서, 죄악의 질서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 새 창조에 갱신된 세계가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이에요. 그리고 꾸준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이 상속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창조라는 것은 물질계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창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질서의 온 우주를 상속으로 받으실 것인데 이 히브리서의 기독론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우리 자신들도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갱신된 세계를 자신의 유업으로 받으신다면 그의 공동상속자들도 새롭게 단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상속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우주의 상속자로 만드시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의 이 열쇠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방법인가? 우리 스스로는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히브리서의 기독론의 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타락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고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의로우신 자기 아들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백성에게 공동상속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죄로 오염된 이 저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라는 것이 우주까지 오염시켰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우주가 죄에 오염됐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골로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우주가 화해를 했다고 나와요. 화해가 됐다고. 온 우주가 깨끗하게 되고 다 정리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염된 옛 창조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근데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범위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타락에 영향을 받은 자연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사탄의 영역에서 풀려나서 빛과 생명의 영역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들이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보시고 의롭다고 칭하세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고 외쳤어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재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창조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우시고 그를 통하여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셨듯이 우리들도 자격은 있지만 그 자격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유업을 그냥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의 상은 하나님을 위한 선행과 고난과 사랑의 삶과 순종의 삶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재창조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꾸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꾸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아주 불행한 일을 닥치기도 하고 인생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어떻게 그렇게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배워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익히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할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께 의탁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온 세계가 새롭게 된 그 세계, 이 세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 기다리고 확실히 오고 있고 지금 이미 시작됐다. 내 속에서 시작되었고 주의 백성 안에서 시작되었고 온 우주에서 이미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쓰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과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그 안에서 창조되는 재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비전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살도록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그런 예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좀 바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꾸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면서 따라서 유업의상을 받겠어요? 뭐 새벽기도 몇 번 하고 뭐 성경 한 번 몇 번 읽고 뭐 몇 시간의 짧은 뭐 그런 묵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따라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너희는 그의 나라와 예? 그의 뜻을 먼저 쫓으라. 그걸 찾으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시라.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나중에 서서히 배우고 우선 내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그냥 그 기도하고 또 하고 10년 전에 했던 똑같은 스타일의 기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건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우라 보셨고 집 없이 무시도 받으시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시고 다 이해하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힘을 구하러 갔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 앞에 있는 것이 있다. 그걸 먼저 알라고 해요. 그 앞에 보면 이교도들이 기도하듯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서 또 같은 기도 계속해서 하는 중원, 부원 하지 말라고. 이미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못 믿어서 하나님 자꾸 리마인드 시켜요. 하나님 그 잊으셨어요? 그거 어저께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찾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그 일, 아버지의 이름이 명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그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효자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효자를 우리가 아끼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신자지만 우리가 다 주님 잘 따르겠다고 작심하고 힘써 보지 않은 분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고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동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 하나님 정해주신 십자가의 삶과 대속의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메시아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실공히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근데 그 만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로 씻겨지고 경신된 재창조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아버지께 중보자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 속한 백성과 함께 상속을 나누시고 온 우주를 돌보고 다스리게 하는 하늘아버지의 그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하늘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난 거죠. 지금 현재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에 비추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이 타락된 세상, 불행한 세상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온 우주를 현재 재창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날 너 왜 일하느냐? 왜 환자에게 병을 고치느냐? 쉬어야지. 회당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신다.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재창조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안식일날 병자를 낫게 하는 그거 자체가 재창조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창조의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따르는 그 일이 재창조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미래는 재창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찬란합니다. 재창조를 하나님 다 해놓고 너희들 여기 들어오너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후천국을 만들어놓고서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갈 세상 들어오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재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선한 습관들이 나오게 되고, 도울 줄 알고 동정심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큰 것을 놓고서 기도할 줄 알고, 또 작은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재창조의 활동들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 좋지 않아요? 재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실 때 온 세계가 새로워진 그 찬란한 세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뜻과 그런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예수 믿고 나면 또 사람들이 메카리가 없고 또 맨날 징징하고 맨날 한탄하면서 살아요? 탄식해요, 항상. 전혀 승리가 없고 전혀 기쁨이 없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 신앙인데, 그래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배워야 해요. 교회 다니면서 뭐 찬송가 몇 줄 부르고 뭐 그냥 뭐 성경 공부 뭐 한두 개 공과 공부하듯이 해 넘어가고, 그럼 뭐 또 오늘은 이것이 유행이다 하면 그거 따라가고, 저거 유행이다 하면 또 그거 따라가고, 뭐 물론 목사님들이 그러죠, 사실. 그런 거 뭐 프로그램만 찾아다니고 무슨 교회 성장 이론이다 하는 거 갔다가 그거 와서 이렇게 해서 뭐 교회 성장이 뭐가 성장이에요? 교회가 성장, 그는 양적이고 외형적인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들 사람이 성장해야죠.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데 교회장이 높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전혀 자라지 않은데 수만 명이 모인다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죠. 고치는 삶이라야 돼요. 이 그물이 비유컨대 세상의 바다에 나가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수확을 얻더라도, 생선이라는 수확을 얻더라도 그물은 상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키워야죠. 그것이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깊지 않고서 계속해서 찢어진 상태로, 그 그물이 다 찢어졌다는 거 모르고 가서 그냥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느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는 비록 못 잡을지라도, 무화과는 달리지 않을지라도, 사과나무의 열매는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출은 없을지라도 내 그물은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수확을 거두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십시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악행 때문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경신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여호와의 열심과 여호와의 지혜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선하심이 재창조의 세계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재창조의 세계에서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악이 없는 그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살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아픔을 참고 우리의 피곤함을 참고 살아야겠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불행이 넘치는 이 죄의 세상은 마침내 사라질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과 우리를 향한 크고 선하신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야, 그것이 크리스천 메시지 주는 위로와 격려예요. 우리 인생의 명암이 수시로 바뀔지라도 어둠이 없으신 온전한 빛 가운데 계신 재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그 빛 안에서 다 함께 살도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